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불법 이민 문제에 관해 합의했다면서 멕시코산 수입품 전부에 관세 5%를 부과하기로 한 계획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미국으로 오는 불법 이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취하기로 동의했다면서 관세 발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이 멕시코와 합의에 도달했고 이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면서 관세 조치는 무기한 정지되게 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관련 사항은 조만간 국무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벌이는 무역과 불법 이민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멕시코는 오는 10일부터 5% 수준의 관세를 지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압박했었습니다. 또 멕시코가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전쟁 등으로 양자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연례 국제경제포럼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시 주석은 미 중간 무역에서 균열이 있기는 하지만 미중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투자 흐름과 무역관계를 공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중 관계가 붕괴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럴 의향이 없으며 우리의 파트너들도 마찬가지라면서 내 친구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러한 의향이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수차례 친구라는 표현을 쓰며 시 주석과의 관계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은 주로 중국 측을 제약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대중관세를 대폭 인상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오는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만날 예정입니다. 북한 대외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리룡남 부총리가 나이지리아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리룡남은 공항에서 주중 북한 대사관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의 영접을 받았으며 바로 대기하던 승용차에 탑승해 베이징 시내로 향했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리 부총리의 일정이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나이지리아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경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일박하는 리룡남은 현지 시간 9일 여객기 편으로 나이지리아로 날아가 12일 열리는 민주주의 날 축하 행사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외자 유치와 대외 경제 협력 분야를 총괄하는 리 부총리는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현 SK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등을 만난 바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란 최대 석유화학 업체 페르시안 걸프 석유화학공업과 그 산업 관련 업체와 대리점 등 39곳을 다시 제재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아바스 무사비 대변인은 미국이 석유화학 업체를 상대로 경제 제재를 다시 발동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진지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무사비 대변인은 미국의 초지가 경제 테러를 방불케 하는 것 조치가 경제 테러를 방불케 하는 것으로 그간의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재무부는 앞서 걸프 석유화학 업체 등이 지난 4월 백악관에 의해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관된 엔지니어링 회사에 자금을 지원했다면서 추가 제재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로 인해 걸프 석유화학 업체 등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혁명수비대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조직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안소영입니다.
곧이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요즘 미국은 졸업철입니다. 이번 주도 미국의 많은 학교가 졸업식을 치렀고요. 졸업생들은 졸업 모자를 던지며 새 출발을 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졸업생들이요, 졸업식을 치르고 나서 이 졸업 축하 파티를 합니다. 학우들과의 마지막 추억을 만드는 시간인 만큼 학생들에게는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요, 미국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선행이 화제입니다. 이 졸업 파티를 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 노숙자들에게, 집이 없는 노숙자들에게 맛있는 피자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행운을 노숙자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노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를 찾아가서 피자 무려 한 100여 판과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졸업하기 한 달 전부터 이 날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높은 구두와 화려한 파티복이 아닌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생필품을 담은 봉투 400개를 들고 불우한 이웃을 찾아간 학생들. 이 400개 봉투 안에는요, 칫솔, 치약, 물휴지, 탈취제 등이 들어있고요. 보호소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날 노숙자들은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미국인들은 이 선행을 주도한 학생의 말에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간호학을 공부할 거라는 이 학생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나는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는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계속 베푸세요 라고요. 이 보호소를 운영하는 단체의 대변인은요, 이날을 마법 같은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서 희망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세라 버렐리스가 부릅니다. 러브 송 들어보시죠.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Beverly Hills.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베버리 힐스 시가 미국에서 담배 판매를 중단하는 첫 도시가 됐습니다. 베버리 힐스 시위원회는 지난 4일 만장일치로 시에서 담배 관련 상품을 판매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담배 종류에는 일반 담배, 그리고 시가,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가 포함됐고, 이 판매 중단은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담배를 팔았던 주유소와 약국 편의점 등은 담배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호텔과 로스앤젤레스 교외 지역에 있는 고급 시가 라운지 세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판매가 허용됩니다. 이 호텔은 관광객들 편의를 고려해서 예외가 적용됐고 룸 서비스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시의 결정에 대해 주유소 사장들은 업종별로 차이를 둔 것이 불공평하다면서 이로 인해 직원들을 해고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폐협회는 이 시의 담배 통제 조처에 대해 A등급을 줬는데요. 이미 이 도시 시민들에게 엄격한 담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국 담배 판매협회는 이러한 조처가 담배 구입률을 줄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냥 가까운 도시로 가서 담배를 쉽게 구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베버리 힐즈의 편의점은 매장 수익의 3분의 1이 담배 판매에서 나오므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노인 낙상사. Deadly Force.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낙상사. 미국의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넘어진 후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이를 피할 수 있는 요령을 드립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신문이 4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노인들의 낙상사고는 늦은 밤길에서부터 화장실에서 또 야외 활동 중에 발생하는데요. 의학지 미국의사협회 저널 최신호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미국 낙상 사망자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8,613명에서 25,189명으로 3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 비율은 10만 명당 51명에서 122명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 노화연구소의 소장은 미국 의사협회 저널 논설을 통해서 대략 65세 이상 3명 중 1명꼴로 매년 넘어진다면서 낙상은 어쩌면 노인들에게 비극적이고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낙상은 노인들 간에 최근 주로 나타나는 유행병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 낙상은 죽음의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엉덩이와 무릎, 발목 골절을 부르고 이들 골절은 입원과 의존성 심화, 신체적 재활, 장기적인 의욕과 정신건강 문제까지 악순환을 예고하기도 하는데요. 낙상사가 급증하는 이유로 과거보다 더 활동적이고 근육 약화로 이어지는 노인 비만 인구의 증가, 그리고 만성질환 치료에 쓰이는 약품 이용의 증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향정신성을 포함한 몇몇 약은 시력장애, 정신착란, 졸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편계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와 같은 일부의 약의 이용은 최근 수년간 크게 늘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효용성이 떨어진 일방적인 처방약 복용을 줄이고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하고 몸의 균형을 찾는 것이 낙상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에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아무래도 북한의 핵협상 담당자들의 숙청 소식이었죠.
네.
지난주 한국의 한 언론이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총살됐다고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강제 노역에 처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김영철도 건재한 걸로 확인됐고요. 김혁철도 총살당한 게 아니라는 미 언론 보도도 있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기사는 이 같은 내용이 나오기 전에 독자분들께서 보신 내용인 만큼 이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기사는 과거 대북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관리들은 북한 측 실무 외교관들에게 협상 실패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I'm a little skeptical that people would be executed for their performance in a negotiation. I'm a little skeptical of that.
북한에서 고위 관리들을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숙청이 이루어져도 놀랍지 않다는 반응.
육자회담 미국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과 협상할 당시에 북한 대표단이 실패하면 죽는다 이런 압박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외교관들이 단순히 협상 실패 때문에 처형당한 경우는 듣지 못했다면서도 이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의 행적이 미온해진 것은 사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고위 관리들을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숙청이 이루어져도 놀랍지 않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전에 북한 내부에서 이 숙청이라는 게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게리 셰이모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2000년대 자신의 협상 상대였던 북한 외무성 외교관 몇몇이 실제로 훗날에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신이 직접 상대했던 한성열 외무성 부상과 그리고 리근 미국 국장 등이 실각하고 재교육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네.
다만 이는 미국과의 협상 직후가 아니라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며 그리고 처형당했다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이 협상을 담당한 인물들이 숙청을 당한다면은 이 협상 자체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부분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같은 일이 미국 측 협상당에게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상대방이 처형당할 수도 있다고 해도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에 연연해서는 안 되며 미국민의 국익만을 최우선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 뭐 결국 실무자들이 아니라 최고 책임자가 져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죠.
네, 전직 관료들은 북한 정권이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실무 외교관들에게 떠넘기는 것 같다며 진짜 책임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하노이 회담의 실패 원인은 미국의 의중을 파악 못하고 엉뚱한 제안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만약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는 제안이 미국의 국미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개별 협상가의 잘못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최고 책임자인 만큼 실패의 책임도 그에게 있으며 휘화 관리들은 그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란 겁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연관된 기사네요.
네, 다음은 김혁철과 김영철 숙청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보인 미 언론 반응을 담은 기사입니다.
예.
미 언론은 대부분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기사는 제가 쓴 기사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북핵 협상 파트너였던 김혁철이 처형됐다는 보도 내용을 전하며 고위급 탈북민의 말을 인용해 실제 처형된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북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게 돌려왔는데 처형은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신문은 그리고 한국의 일부 언론이 북한의 유명 인사들의 처형을 상세하게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적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김영철 숙청에 대해서도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예, 대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 부위원장이 강제 노역 조치를 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고위 탈북민의 말을 빌어 고위 정치인이 그런 식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신문은 만약 핵협상 담당자들의 숙청이 확인된다면 이는 지난 2013년 김정은이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고무부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북한 정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숙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뉴욕타임스가요. 이런 숙청설은 뭐 이미 돌았던 소문이다라는 지적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북 협상가들이 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숙청됐다는 소문은 워싱턴에서 몇 주 전부터 나돌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어떤 미국 관리도 그 소문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만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다른 나라 출신의 워싱턴 외교관들도 이 소문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언론들은 이런 숙청 소식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언론사들은 어떻습니까?
네, LA타임즈는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에서 일어나는 숙청과 처형 소식을 전하는 한국의 언론 보도는 정확성에 있어서 기복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전 애인으로 알려졌던 현송월이나 전 인민군 총참모장 리용길 등이 숙청됐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은 살아있었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네.
또 탈북자 출신으로 한국신문사에서 일했던 강철환 씨를 인용해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정보는 종종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보도했던 미 대부분 언론들의 지적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다 맞는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숙청 보도에 대해 많은 미국 관리들과 외교관 중 다수는 이 이야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하거나 심지어 그것에 대해 신중하고 노골적인 회의감을 표현했다고 지적했고요.
네.
그리고 AP통신은 김혁철 등의 숙청 소식을 전한 한국 언론이 북한 사정을 잘 아는 단 하나의 익명의 소식통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 소식통 역시 해당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자세한 내용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김영철, 김혁철 숙청설, 처형설 관련한 기사였습니다. 네. 자,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기사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 참여한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의 발언을 전한 기사입니다. 네, 패트릭 셰너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은 현재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셰너헨 장관 대행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위협 대상으로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또 사드에 관한 내용도 나왔죠.
네, 셰너헨 대행은 주한미군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언급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셰너헨 대행은 한국에 미군 2만 8,500명이 주둔하고 있고 그리고 사드 포대도 한국에 배치되어 있으며 한국과 한반도에 있는 여러 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북핵 협상에 대한 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셰너헨 대행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협력해야 한다며 군사 대 군사 교류 그리고 반해적 활동, 북한의 군사적 야망으로 인한 심상치 않은 위협을 줄이기 위한 미중 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벌써 네 번째 기사 살펴볼 차례네요.
네, 네 번째 기사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최초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던 선박 동탄호가 입항을 앞두고 또다시 방향을 틀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네.
이 기사도 제 기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 기사를 많이 봐주셨습니다.
네.
동쪽으로 370km가량 떨어진 곳을 지나 북상 중입니다. 동탄호는 케마만 항구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한 뒤 싱가포르 해협으로 내려와서 약 3주간
북한산 석탄을 싣고 운항 중인 선박 동탄호가 또다시 뱃머리를 들었습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동탄호는 최초 입항하려고 했던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구를 지나 북상 중입니다.
네.
동탄호는 케마만 항구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한 뒤에 싱가포르 해협으로 내려와서 약 3주간 표류하다가 지난 24일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마룬다 항구를 향해 이틀간 운행하던 동탄호는 지난달 26일 목적지를 240여 킬로미터 앞두고 멈춰섰습니다.
가던 배가 또 멈춰섰다. 왜 그런 건가요?
네, 한 소식통은 당시에 인도네시아가 휴일인 관계로 석탄 하역 작업은 그 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31일 동탄호는 돌연 뱃머리를 틀었습니다. 선화증권과 마린 트래픽 등에 나와 있는 목적지인 인도네시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경로를 바꾼 겁니다.
그럼 아예 경로를 바꾼 건가요?
네, 마린 트래픽 상에 나타난 동탄호의 위치를 보면 운항 항행로가 베트남 혹은 중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로 밀어볼 때 최초 출발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도 입항에 거부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 자, 그럼 이 배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안의 정통원 소식통에 따르면 동탄호는 베트남의 석탄 하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수출이 사실상 거부된 북한 석탄을 베트남에서 하역한 뒤에 선박의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 알아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기사는 동아시아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는 국제공조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일본 정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은 지난해 초부터 동중국해와 근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
일본 외무성은 대북 해상 감시를 위한 다국적 활동에 한국도 참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네.
일본 외무성은 이 답변에서 한국이 감시 활동을 위해 항공기나 함선을 파견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럼 어느 나라들이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나요?
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7개 나라가 지난해 초부터 동중국해와 근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외무성은 참가국들이 해상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교대로 파견해서 유엔 제재 위반인 선박 간 불법 환적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상세한 작전 규모와 기간 등을 외무성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미 해군 7함대 역시 작전을 위해 해양경비대 소속 버설프함을 서해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한국 외교부는 외교부의 소관이 아니라 답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고요.
네.
그리고 국방부는 북 해상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느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작전 보안 사항이라고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기사까지 살펴봤는데요. 독자의 선택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북한 인사들의 숙청과 관련해서 전문가들 분석과 미 언론들이 분석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샹그릴라 대화에 참여한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의 발언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북한산 석탄을 싣고 표류 중인 선박 동탄호에 대해서 다뤘고요.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 단속에 나선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달리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 이야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한 주간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바비 맥퍼런이 부릅니다. Don't worry, be happy 들어보시죠.
a little song I wrote. You might want to sing it note for note. Don't worry, be happy. In every life we have some trouble, but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Ain't got no place to lay your head. Somebody came and took your bed. Don't worry, be happy. The landlord say your rent is late. He may have to litigate. Don't worry, be happy.
Look at me, I'm happy. Don't worry, be happy. Hey, I give you my phone number. When you're worried, call me. I make you happy.
Don't worry, be happy. Ain't got no cash, ain't got no style, ain't got no gal to make you smile. But don't worry, be happy. Cause when you worry, your face will frown, and that will bring everybody down. So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there is this song I wrote. I hope you learned it note for note like good little children. Don't worry,
be happy. Listen to what I say. In your life expect some trouble, but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But don't worry, be happy. Be happy now.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don't worry, don't do it. Be happy.
Put a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동부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데보라 최 씨의 사연 세 번째 소중한 인연 전해드립니다. 30대 사업가 탈북 여성 데보라 최 씨. 2006년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첫 수혜자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세간의 관심을 끌며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고 쉴 새 없이 일을 하며 미국 생활 수개월 만에 제법 돈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기에는 데보라 씨는 젊고 그리고 꿈이 컸습니다. 데보라 최 씨가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 정부의 난민관리국 직원들이 그녀를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탈북자들의 구출과 정착 생활을 돕는 비영리 선교단체 둘이 하나 선교회의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데보라 씨의 미국 정착 초기 시절 틈틈이 안부를 챙기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줬던 목사님은 그녀에게 더 큰 꿈을 가져보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왔으면은 공부도 하고 좀 제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뉴저지에 우리 집에 그냥 살면서 하면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오피스 작 그런 쪽을 하면서 이런 지식을 쌓아라 이런 아직 너무 젊었고 더 앞이 그 창창한 앤데 그래서 그
손톱 미용 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미국 최대 도시 뉴욕 맨해튼의 고급 미용실에서 매달 $4,000~5,000 수익을 벌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피땀 흘려 일한 대가를 고스란히 손에 쥐어본 만큼 데보라 씨에게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도전을 해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데보라 씨는 자신을 구출해준 단체의 목사님의 조언을 깊이 고민해본 끝에 그 길로 목사님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거주하며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안내원.
그 사모님이 그때 은행에 다니셨거든요. 그 은행에서 고객으로 계셨던 변호사님. 거기서 지금 직원을 찾는데 한번 내가 얘기해보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입사생 리스트로 일을 하라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 덜컥 취직한 거예요. 일주일에 600불씩 받으면서 5일 일하고. 그건 저는 엄청 과분하죠. 저는 그때 뭐 카페 멋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필요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에 법률 관련 일도 도울 줄 알아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여러 가지로 데보라 씨가 미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여겨 그녀를 소개했던 건데요.
근데 진짜 영어가 하나도 안 되고 막 그 코트에서도 막 리셉션 하려면 전화를 다 받아야 되는데 한국분 전화는 괜찮아요. 그런 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도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어쩌자고 시작했을까? 겁도 없이 시작한 일을 감당하기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데보라 씨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동안 머리가 하얗게 백지처럼 멍해지기 일쑤였습니다. 업무 처리 속도나 능력으로나 한 달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보라 씨는 해고 통보가 아닌 특별한 보살핌을 받게 됐습니다.
변호사님이 변호사 그 시간당 시간은 그 클라이언트 만나는 시간은 한 시간당 200불이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하루에 시간 한 시간을 무조건 내셔가지고 저를 따로 미팅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성경 영어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한 시간씩 나랑 영어 공부하자 이러고.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일만으로도 바쁜 변호사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제안. 변호사님은 데보라 씨의 영어 개인 교사가 되어줬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뭐 Jesus said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따라해 Jesus said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변호사님이 밖으로 그 미팅 나가시잖아요. 그럼 고의적으로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 저게 단련되게 Hello 이러고 영어 하면 제가 Hello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Who is this 이러는 거예요. 근데 This is Deborah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I am Deborah 그러니까 Yeah I am이 뭐냐 This is Deborah 이렇게 해야지 어쩐지 기본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챙겨줬던 변호사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변호사님이 솔선해 데보라를 대해주니 유창한 영어에 변호사 업무에 능통한 동료 직원들도 데보라 씨에게 힘이 됐습니다.
지금 문 서류 작성하는 것도 되게 신경 곤두 쓰는데 저 때문에 전화까지 다 받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되게 고생 많이 했죠. 그래도 애들이 막 불평 안 하고 다 저를 진짜 도와줘서 기꺼이.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미는 그들의 손을 데보라 씨는 꼭 잡았고 그렇게 미국을 배워가며 능력의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복사기 하나 다룰 줄 몰랐던 데보라 씨는 변호사 사무실 업무가 익숙해졌습니다.
커피머신으로 카피하는 법도 처음으로 배우고 아예 뭐 스캔하는 것도 거기서 다 배우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막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 선에서는 이렇게 영어가 조금 그래도 뭐 담당자들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일을 하다가 그리고 돈도 이제는 600불씩 꼬박꼬박 주중에 뭐 한 주에 받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 가야 되겠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적극 지원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학교 가기에는 그 변호사 사무실이랑 그 시간이 안 맞았어요. 저는 변호사님이랑 얘기하고 그래서 변호사님이 적극적으로 그냥 너 공부부터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2007년이니까 그렇죠 26살.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래가지고 시간에 맞는 데를 찾아서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그 뭐 SAT 그 튜도 가르치는 학원에서 그 디렉터 어시스턴트로 어시스턴트 디렉터로 들어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사무실은 일단은 제 기본은 배웠으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래서 또 제가 하는 어떻게 잘하는지는 모르게 모르는데 제가 일단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리셉션리스트 일했다는 경력이 있어가지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다니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이후 미국 전역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입시 전문 학원에 관리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함께 돕고 아끼며 사는 것. 그때 데보라 씨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뭔지 배웠습니다. 변호사님에게서 받은 특별한 교육은 영어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분이라 더 가슴 깊이 남게 된 분.
샤론 홍이라고 지금도 되게 저 마음속에 되게 간직되어 있는 그 변호사님 존경하는 진짜 존경하는 세상 떠나 안 계세요 지금. 위암으로 그때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이 그 샤론 홍 그 변호사님이 진짜 제 인생에서 진짜,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이 그런 인연이셨죠. 그래가지고.
이미 고인이 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데보라 씨는 그분의 각별한 마음과 돌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중국으로 날아와 데보라 씨의 미국행을 이끌어준 목사님. 거처를 제공하고 미래에 대한 길잡이를 해준 목사님 부부. 그리고 변호사님과 동료들. 도움이 없었다면 혼자서는 이루지 못했던 시간들을 걸어왔다고 데보라 씨는 말합니다. 데보라 씨는 낯선 땅 미국에서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세상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고 싶은 꿈을 갖게 됐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암살 소식은 전신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통령의 죽음은 남과 북 모두에게 최악의 비극입니다.
우리 프랑스 학생들 역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대통령의 장례식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크리지 묘지. 거기가 좋겠네요. 언젠가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그랬답니다. 나중에 죽으면 이런 조용한 곳에 묻어달라고요.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28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암살 사건.
메리 링컨 여사는 링컨 대통령의 최종 안장지를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오크리지 묘지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유해는 특별 열차에 실려서 일리노이주로 향했습니다.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일리노이주에서 워싱턴까지 열차로 이동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도시에서 열차를 멈추고 연설을 했고 직접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4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슬픈 귀환 여행을 하면서 링컨 대통령의 유해를 태운 열차는 볼티모어와 필라델피아, 뉴욕과 클리브랜드, 인디애나폴리스를 거쳐 시카고로 향했고 역시 여러 도시에서 멈췄습니다. 열차가 서는 도시마다 사람들은 철로변으로 몰려와서 마지막 가는 대통령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대통령님, 편히 가십시오.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열차가 천천히 지나갈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은 열차가 지나가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위한 마지막 기도는 대통령이 묻힐 묘지에서 올려졌는데 그의 두 번째 대통령 취임사를 마지막으로 기도가 끝났습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신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서 과감하게 우리의 과업을 완수해 나갑시다. 나라의 상처를 치유합시다. 우리와 모든 나라들이 정당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시다.
남북전쟁이 벌어진 4년 동안 미합중국을 이끌었던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동안 연방관리들은 암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포드극장에서 링컨을 저격한 암살범은 존 윌크스 부스라는 연극 배우였습니다. 존 윌크스 부스는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다음 극장에서 도주했고요. 정부는 부스와 그의 동조자에게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존 윌크스 부스의 친구들 가운데 몇 명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남부를 지지했던 존 서레트와 워싱턴의 한 상점에서 일하는 데이비드 헤럴드를 비롯해 조지 에크제르트, 루이스 페인, 샘 애널드, 마이클 오러글린 같은 이름들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존 서레트의 어머니인 메리 서레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지 며칠 만에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체포됐습니다. 워싱턴 지역 교도소들은 수백 명의 용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찼습니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용의자는 존 윌크스 부스와 데이비드 헤럴드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존 윌크스 부스는 포드 극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다음 대통령석에서 무대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존 윌크스 부스와 데이비드 헤럴드는 세뮤얼 머드라는 의사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의사에게 가짜 이름을 대고 부러진 다리를 고쳐달라고 했고 의사는 부스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두 사람을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암살범들을 추적하던 연방군이 의사를 체포했고 의사는 암살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존 윌크스 부스와 데이비드 헤럴드는 도망치며 피해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메릴랜드주에서 포토맥강을 건너 버지니아주로 숨어들었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지 12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범인들은 포트 로열이라는 마을의 한 헛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발 쏘지 마세요.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데이비드 헤럴드는 항복을 결심하고 두 손을 어깨 위로 든 채 헛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존 윌크스 부스는 끝까지 투항을 거부했습니다. 병사들은 헛간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존 윌크스 부스는 총격에 밀려 문 쪽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부로부터 존 윌크스 부스를 생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병사 중 한 명이 어깨 쪽으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존 윌크스 부스는 쓰러졌습니다.
범인을 생포해야 한다. 불길이 번지기 전에 어서 헛간으로 가서 존 윌크스 부스를 끌어내라. 반드시 숨이 붙은 채로 살려서 데려가야 한다.
병사들은 헛간으로 달려가 존 윌크스 부스를 끌어내고 인근 집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존 윌크스 부스는 공책 한 권을 갖고 있었는데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던 날에 대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I'm still all alone.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마이클 잭슨이 부릅니다. You are not alone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그 시절 그 노래와 English with you,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